인간 역사상 가장 큰 영광과 복을 맛본 사람은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일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 출애굽기 20장 6절과 신명기 5장 10절에 나타난 주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가치들을 후손에게 상속하지 못하고 자기 당대에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적인 모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말년에 이 지혜서를 쓰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권면의 말씀을 남기고 있다고 하는 데서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신과 같은 안타까운 전철을 밟지 말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 인생들이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복을 누리고 사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사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받은 복을 잃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복을 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뤄졌던 죄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되찾은 영원한 복을 주신 대로 누리고 나눌 수 있다고 약속하신 신령하고 영원한 복을 넘치도록 그리고 영원히 하늘에까지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약속과 또는 말씀 따라서 네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은 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법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지키라 그런 당부를 듣습니다. 사람들 모두는 누구나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속에만 두신 독특한 속성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이런 이유에서 짐승들은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시간 속의 갈등과 고통과 안타까움으로 채워지는 오랜 세월은 복이 아니라 고통이요 저주일 수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라는 것 역시 여러 가지 고난과 제약으로 눈물과 질병에서 자유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의 약속만이 아니라고 이해하는 데서 저는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진정으로 오래 누리고 있어야 될 복이 뭐냐 하니까 땅에 사라지고 없어질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복보다는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장수와 함께 평강의 복은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영원히 살면서 그 속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이어야지 오래 살면서 고통과 눈물을 흘리는 삶이라면 그게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크고 놀란 복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나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누리는데 나는 왜 못 누리는가? 그래서 이 복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이게 내 아들아 그랬다고. 이 내 아들아 하신 말씀은 죄송하지만 남자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요한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아, 자녀들아 하는 표현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복 받을 첫 번째 조건을 제시하시는데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시키면서, 신부를 시키면서 이건 절대 잊지 말아라, 명심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당부를 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나의 법. 나의 법이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주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삶의 규범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자체가 첫째 복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마음은 사람의 감정과 행동, 사상의 출발이 되는 것을 뜻하는 의미죠.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었느냐에 따라서 행동은 따라가기 마련이고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다 행동이 다른 것, 삶의 방식이 다른 건 뭡니까?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성으로 지키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지키려고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첫 번째로 보는 겁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할 뿐만 아니라 여러 해를 누리고 그 다음에 평강으로 그 여러 해 동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안타까움이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오늘 내용의 첫 번째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를 가까이하고 마음판에 새기라. 3절 4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사실 읽기만 해도 너무 좋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입니다. 사람이 사실 견디기 어려운 것이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자존심 한번 상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나가도 어느 나라 사람은 천대를 받고 또 어떤 나라 사람은 귀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의 태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제가 자랄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집에서 귀함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귀함을 받지 못한다. 집안에서 그래서 귀하게 취급을 받아야 세상에 가서도 귀한 취급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놀랍도록 높아진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대단하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는 모든 것 어때요? 세계에서 최고예요. 으뜸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에도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주셨어요. 대한민국에다가. 어느 나라에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같은 대국에도 복음을 갖다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중한 지위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귀한 취급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대할 때 그 사람의 태생을 가지고 우리를 대우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야, 이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 되고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할 때 하나님께도 역시 존귀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뭐래요? 여기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된다. 존귀한 대접을 받으려면 거기에 어울리는 위엄을 갖춰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싸워서 얻은 지위가 아니라 예수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주신 귀한 지위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귀한 취급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이런 것들을 아주 극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자랑했지만 하나님께 귀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나라의 총리에서 사형을 당하는 천한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하만에게 별로 귀중하지 않게 취급받고 천시받던 모르드개는 그 하만이 그렇게 되는 순간에 오히려 그 나라의 우두머리로 올라서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다니엘서 4장에서는 이 세계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다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는, 짐승처럼 천해지는 것들을 봐도 역시 하나님께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함을 배웁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중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된다. 그런 정도 귀한 자가 되어보십시오. 그럼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저하는 말이 아니에요. 집안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고 교회 속에서 존귀한 자가 될 때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를 귀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요,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사람 앞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까 에스더서를 얘기했는데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에스더서 2장 15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에르 왕이 불순종한 와스티 왕후를 폐하고 그 자리에 지금 이 온 세상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적어도 몇 달을 이렇게 화장을 잘하고 피부관리를 한 다음에 이 황후를 빼려고 사람들이 몇 사람씩 이렇게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꼭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귀한 것들을 다 구해가지고 걸치고 가려고 하는데, 에스더는 이 규정된 것 외에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괴물 얻었더라. 이게 괴물 얻었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귀여움을 얻었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자가 되게 하시면 인간 세상에서도 귀한 자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귀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귀한 자가 되려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귀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분명한 조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자가 된다고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자라는 게 뭡니까? 창세기 19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롯에게 인자를 더하셨더라 했다고요. 뭡니까? 긍휼입니다. 이 말은 본래 헤세드 그런 말인데요, 은총, 선행, 친절, 인애, 자비, 연민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성품을 당연히 담지 않겠습니까? 결국 인자와 진리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걸 우리가 보는데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찾는다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랬다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하신 말씀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목에 매며 그랬다고.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했대. 이 내 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본래적인 의미가 목구멍,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거기에 생명을 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우리 더 쉽게 얘기하면 목을 매라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목을 매라. 인자와 진리에다가 목을 매라.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매라 이 말이에요. 목을 매라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한 자가 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질 못해요. 그 다음에 마음 판에 새기라는 말이에요. 마음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는 말씀이죠. 이 판이 뭡니까? 여기에 쓰여진 판이. 이 말은 금속이나 돌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계명을 기록해준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19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지울 수 없도록 새겨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판에다가 지울 수 없도록 새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귀해지는 방법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순간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목을 메고 그분의 성품을 지워지지 않게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중심의 말씀이 되는 5절에서 8절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바로 제목으로 잡은 말씀이고 이 내용의 중심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거기에 따른 결과가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먼저 5절, 6절, 7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 대한 것. 첫 번째로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것.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건 뭡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공간복음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과 마가복음 12장 30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7절의 공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른 곳에 둠이 없이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는 즉 조금도 의심도 없이 온전히 주님께 신뢰하며 의탁하고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간교한 모습은 잘되고 형통할 때는 내가 주인 노릇하려 하고 힘겹고 어려울 때만 그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의 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 되는 거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범사에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 편의 금지 조항들이죠. 둘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다면 앞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반면에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도 부자 되기 위해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전도서 23장 4절에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운 겁니다. 하나님 지혜에 비교하면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더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큰 지혜를 갖다 팽개치는 그런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의 얕은 꾀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가를 신앙적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신앙의 연륜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러한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들어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야 아 그랬었구나 이러면 어때요? 늦은 거거든요. 빨리 깨달을수록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한마디로 간추린다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의미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의뢰할 것이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같은 잠언서에서도 이것을 거듭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6장 18절이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18장 12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내용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다고요. 이것은 적어도 영육의 건강에 대한 보증입니다. 여기 양약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리푸드, 그래가지고 고침, 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에덴 동산의 범죄 이후로 치료받아야 할 죄의 고질적인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비결이 마치 질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를 신뢰하고 자신의 질병을 그에게 맡기는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죄의 치료책인 예수도의 십자가를 의뢰하는 것밖에는 우리 죄의 질병, 영원한 고질병이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은 바로 뒤에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우리가 3장 읽었는데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온 육체의 건강이 되고 생명이 된다. 얼마나 귀중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서 58장 11절에 그런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윤택하게 하리라는 약속은 우리의 원기를 회복하는 것으로 시편 119편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말이죠. 8번을 무려 시편 119편에서 쓰이고 있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니까 나를 소생케 하소서, 나를 소생케 하소서, 즉 나를 살게 하소서라는 의미이므로 내 중심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죄의 저주에서 어떤 병보다도 어떤 의원도 철학도 도덕도 고칠 수 없는 이 고질병에서 건강한 영육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귀한 약속, 그리고 범사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범사에 우리에게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우리 영육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은 모든 영유교에 것들의 부족함이 없음을 약속하시는 것인 동시에 또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한 기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이 약속에서 기인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니까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는 겁니다. 이 즙틀, 포도즙은 뭘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쁨을 잃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조건은 있습니다. 내 재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늘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보니까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 말씀은 민수기 28장 26절과 신명기 26장 2절 이하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구약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표현을 빌리자면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너의 온전한 십일을 하나님에게 드려서 내 창고에 항상 쌓을 것이 없도록 쌓지 않는가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처음 것이 귀한 것이니까요. 처음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원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자 여기서 처음 것은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의 첫 것,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아벨입니다. 아벨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그랬다고요. 첫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쓰고 남은 찌꺼기를 받으실 분이십니까? 시간도 남으면 드리고 물질도 남으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첫 것, 구별된 것, 귀중한 것을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귀중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 첫 것,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첫 것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 해를 누리면서도 평강이 넘치는 복을 누리려면 주님의 법, 즉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면 누릴 수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한 존재가 되려면 예수 기독께 목숨을 맡기고 그 명령을 우리의 마음 속에다가 돌이나 쇠의 새김같이 새기라고 주님께서 오늘 당부를 주십니다. 영혼이 치료받고 소성함을 받으려면 우리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고 오직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일의 삶을 지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귀한 것 마음과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범사에 부족됨이 없는 풍성함과 기쁨을 넘치도록 누리는 삶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이 약속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 각자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